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참 좋아하시고 또 위로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완전한 신뢰 그리고 인도를 구하는 마음.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잠언 구절을 아주 흥미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제목이 궁극의 신탁자금에 투자하기인데요. 저자가 이 글에서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이 구절을 머리로는 다 알고 좋아하는데 과연 삶에서 진짜로 실천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자가 말하는 이 신뢰의 진짜 의미가 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글이 시작부터 아주 날카롭게 들어오거든요. 신뢰가 대체 뭘까? 이건 그냥 막연한 감정일까? 아니면 의식적인 결단일까?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후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기분이 좋고 모든 게 잘 풀릴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의지의 결단이라는 거죠.
의지의 결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 신뢰하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게 당연한데 저자는 이 주장을 어떻게 들받침하나요?
바로 그 지점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풀어댑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기 가족이 겪었던 엄청난 고난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죽음도 있었고요. 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실직까지. 정말 한 가정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었죠. 그런데 저자는 이 모든 고통과 상실의 한가운데서 신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로 결단한 것. 바로 그게 그 시간에 버텨내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황이 도와서 신뢰한 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 같아요. 신뢰가 감정이라면 우리는 그냥 감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이게 선택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요.
그게 바로 이 글의 핵심적인 비유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저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신보다 낯선 사람을 더 신뢰합니까? 솔직히 저 이 문장 처음 봤을 때 좀 당황했어요. 에이,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운전의 비유를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도로 위에 수백, 수천 명의 다른 운전자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들이 교통법규를 지킬 거고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엄청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인데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제 차선 바로 옆으로 또 반대편에서 수많은 차들이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중앙선을 확 넘어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버리죠. 이게 뭐랄까 일종의 무의식적인 집단적인 믿음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심지어 텍사스의 구체적인 통계를 인용하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2000년 11월 7일 이후로요. 텍사스에서는 단 하루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단 하루도요?
네. 저자가 강조하기를 이게 오타가 아니래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누군가가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런 끔찍한 통계가 있는데도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하고 옆 차선의 운전자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그리고 또 불완전한 인간에게 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저자가 꼬집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투성이에 예측도 불가능한 낯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목숨을 맡길 정도의 신뢰를 보내면서 왜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신을 신뢰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가 가진 신뢰의 이중적인 잣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게 정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 비유를 듣고 나니 잠언 9절의 다음 부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불완전한 타인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전능한 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즉 내 명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저자는 이 구절을 겸손의 실천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인간적인 이해력이나 지식으로는 신의 거대한 계획이나 주권을 결코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냥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겠네요.
훨씬 더 깊은 의미죠. 내 삶의 방향, 내 미래에 대한 계획, 내 감정, 희망, 꿈,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신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즉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이라. 사실 이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해. 이런 말을 듣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니, 이건 마치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냥 남에게 휙 넘겨주는 것처럼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저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매우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 본능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이게 진정한 신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계속해서 내가 아는 길로만 가려고 고집하면 결국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아,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즉 항복하는 순간, 비로소 제대로 된 길 안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군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신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구절의 마지막 약속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자의 말대로라면 이게 마냥 평탄하고 쉬운 길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을 딱 바로잡습니다. 신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고속도로를 열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아니다.
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길고 구불구불한 여정에서 우회로나 비포장도로는 필연적이라고 말해요.
우회로나 비포장도로가 필연적이라니, 그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인도하심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신은 우리의 편안함, 영어로 하면 comfort보다는 우리의 인격, 캐릭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아, 편안함이 아니라 인격.
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신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회로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아, 그 설명이 이 모든 퍼즐을 맞춰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을 신뢰한다는 건 그분이 나를 항상 편안한 길로만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니죠.
그 길이 설령 아름답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그 길의 끝에는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계속 걸어가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 그 자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셈이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것, 그게 저자가 말하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철학적이고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자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을 스크롤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네, 저만 해도 알람 끄고 바로 이메일이나 뉴스를 확인하는 게 거의 본능적인 습관이거든요.
맞아요. 저자는 바로 그 습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에 신에 대한 찬사와 감사의 말로 하루를 열고 그날 하루의 인도를 구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좋은 습관에 들이라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네. 저자는 신과의 대화, 즉 기도가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의제를 보고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오늘 저는 이걸 해야 하고 저것도 해결해야 하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의제가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내어주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루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행위군요. 내 계획과 세상의 요구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신의 인도와 계획에 대한 기대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정확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신뢰의 여정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이라는 게 저자의 최종 결론이에요. 내 힘, 내 지혜,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작은 실천이 잠언 9절이 말하는 위대한 신뢰의 삶에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궁극의 신탁자금에 투자하기라는 글을 통해 잠언의 한 구절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신뢰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불완전한 타인에게 목숨을 맡길 정도의 엄청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죠.
또 진정한 신뢰란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겸손히 내려놓고 삶의 목표를 편안함이 아닌 인격의 성장에 두며 신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점도요.
네, 신뢰라는 익숙한 개념에 대해 아주 명확하면서도 도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저자는 신과의 대화가 우리 자신의 의제가 아닌 그의 의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순전히 내 욕심이나 생각이고 무엇이 그의 의제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의 과정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오늘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